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처벌로 꼽히는 에덴 동산 추방 사건. 다들 아주 익숙하시죠?
네,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신은 분노했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막 이런 실인데 근데 만약에 그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그 무시무시한 판결문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처벌이나 저주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가장 익숙한 이 텍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마저 뒤흔들 만한 거대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세션, 에덴 동산 이야기 2부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이런 고대 텍스트나 종교 문서를 대할 때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 법정 드라마 같은 렌즈를 끼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겁니다.
아, 법정 드라마요?
네. 막 판사가 망치를 쾅쾅 두드리며 너는 유죄, 평생 고역을 치러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상상했어요.
다들 그러시죠. 하지만 매튜스 박사님의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각도를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고대 종교의 해설을 넘어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뭘 잃어버렸고 또 왜 우리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 숨막히는 권력 투쟁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서입니다.
와, 진단서라. 자, 청취자님,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뱀한테도 화를 내고 하와에게도 고통을 주고 아담한테는 평생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막 심판을 내리잖아요.
바로 그 부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심판의 신탁 구절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아온 부분입니다.
오해가 있었다고요?
네. 매튜스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고통받아야 마땅해 하는 법적인 명령,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오히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주적인 질서가 막 망가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너희의 삶에 이런 비극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묘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판사가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의사가 떼어주는 고통스러운 진단서 같은 거다.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처벌이 아니라 진단이다. 이건 진짜 낯선 접근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사실 저주의 대상이었거든요. 텍스트에는 분명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죠.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한테는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이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이거 의도적인 건가요?
아주 매우 의도적이고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누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저주하셨다면 인류는 그 순간 영원히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아, 완전히 끝장나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뱀과 땅은 저주하셨지만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건 인간이 여전히 구속 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 놀랍네요.
사실 텍스트를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최초의 저주는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서야 처음 등장하거든요.
와, 당장 벼락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오히려 인간이 파괴되지 않게 일종의 한계선을 그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민감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여성에 대한 심판 구절 말이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구절은 사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는 무기로 수없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그런 뼈아픈 역사적 오용이 있었죠. 하지만 매튜스 박사는 텍스트의 본래 의도를 철저히 해부하면서 그런 해석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아, 배격하는군요.
네. 이 구절 역시 남성에게 여성을 지배하라고 권한을 준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남녀가 상호 애정과 목적을 공유하는 완벽한 대칭 관계였거든요.
연합의 관계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개입하면서 그 질서가 무너졌고 미래의 가정 내에서 이런 성별 간의 갈등과 힘의 불균형이 일어날 거라는 비극적 현실을 그저 묘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사회나 정치,
뭐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려 했던 건 텍스트를 완전히 왜곡한 거네요.
그렇죠. 이 원리는 시민사회나 정치가 아니라 가정이랑 교회 내의 붕괴된 질서에 대한 묘사니까요.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소름 돋았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한테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아, 네. 그 맹견 비유죠?
네, 밖에서 소리가 나면 당장이라도 튀어나가서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견처럼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원함과 다스림도 결국 사랑과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죄의 맹견이 깨어난 상태라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원한다는 단어가 낭만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심리죠? 상대방을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소유욕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상대방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맹렬한 욕망입니다.
원래 서로 돕고 연합하라는 축복이 주어졌던 자리에 이제는 서로 압도하려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는 그 피곤한 감정 소모가 본질적으로는 서로 물어뜯으려는 맹견들의 눈치 싸움이라는 거네요.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면 선악과 사건으로 정확히 무엇이 파괴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을 보면 분명히 뭔가가 단단히 고장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산산조각 난 건 바로 관계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어떤 아이러니죠?
나무는 원래 창조주가 인간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 축복의 그늘을 공포의 은신처로 삼아버린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인류의 심리에 처음으로 침투한 거죠.
축복의 도구가 은신처로 변했다. 참 상징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큰 오해 하나를 가로잡고 싶은데요. 흔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아, 정말 흔한 오해죠. 하지만 텍스트의 증거들은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메투스 박사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논증하는데요. 대홍수 이후를 다루는 창세기 9장이나 훨씬 뒤인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나옵니다.
아, 타락 이후에도요?
네.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성을 포함한 그 거룩한 형상은 절대 파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도대체 인간이 진짜로 잃어버린 건 뭡니까? 낙원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난 거 말고는 본질적으로 손실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가장 탁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형상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이라는 거죠.
명예와 영광이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 사회로 잠깐 가보죠.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타이틀은 파라오나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만 쓸 수 있었습니다. 평민은 감히 넘볼 수 없었죠.
그렇죠. 왕권의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는 성별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평범한 인간이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왕적인 통치권과 존엄성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메투스 박사는 이걸 명예의 민주화라고 부르죠.
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왕족이었다는 거네요. 제가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 CEO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다는 건 이 사람이 여전히 CEO라는 직함이랑 회사 출입증은 무게 걸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명예와 영광을 잃었다는 건 실제 결제 권한이나 법인카드,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키 같은 실질적인 통치력은 전부 압수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껍데기는 남았지만 권한은 잃어버린.
조금 못하지만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웅장한 통치자였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통치권을 압수당한 CEO는 이제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만물이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그게 바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진단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엔 우아하게 환경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당장 먹고 살려고 척박한 환경이랑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거네요. 매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거래처랑 실랑이 하고 그게 다 가시덤불이랑 싸우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권한 잃은 통치자의 뼈아픈 현실 묘사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CEO 권한 다 뺏기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잔혹 동화인데
어떻게 다시 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텍스트 곳곳에 회복을 향한 힌트들이 놀랍게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사망 선고를 받은 직후에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아,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뜬금없이 생명의 이름을 지은 건가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위대한 회개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은연중에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아, 그 희미한 약속을 꽉 붙잡은 거군요.
네, 생명이 죽음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었죠. 인간이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자 하나님도 아주 적극적인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대충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시죠.
저 진짜 이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전능한 신이시면 그냥 튼튼하고 따뜻한 면직물 만들어주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가죽옷이죠?
그게 바로 성경을 꿰뚫는 핵심 열쇠입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죠.
아, 생명의 희생.
네, 이건 단순한 방한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최초의 희생제물, 즉 대속적 희생의 서막이 열리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와, 청취자님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인간이 범죄하고 징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조치, 이 리듬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리고 이 은혜의 리듬은 신약 성경에 와서 절정을 맞죠. 매티우스 박사는 히브리서 2장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 에덴에서 다 말아먹은 그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이 영웅서사랑은 반대잖아요. 힘으로 적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고 낮아짐으로써 그 고난을 되찾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급진적인 역설이죠. 더 놀라운 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피 흘려 되찾은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다시 공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아까 비유로 치면 뺏겼던 법인카드랑 결제 권한을 창조주가 자기 목숨 걸고 찾아와서 우리한테 다시 쥐어주면 같이 회사 살려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철학적인 질문 하나 던질게요. 하나님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고장났으면 그냥 지우고 새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왜 자기가 희생하면서 이 망가진 존재들을 고치려 하시는 겁니까?
그 답은 창조주의 아주 공질적인 속성, 바로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개념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특이한 표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구절이죠. 어릴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신이 여러 명인가 싶어서.
네, 학자들도 오래 논쟁했죠. 창세기에는 복수형 표현뿐만 아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방문객 중 하나가 여호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창조 이전부터 있던 상속자로서 창조에 동참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고대 파편들은 유일신 사상 안에서도 하나님 내부의 어떤 풍성한 다양성과 복수성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게 이 거대한 구원 스토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만약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이나 단일 인격신에 생각해보세요. 신이 영원전부터 오직 혼자였다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할 때 혼자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단일 인격신은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우주나 인간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피조물에 의존하는 거죠.
맙소사.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사랑할 애완동물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식의 논리가 돼버리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연합 안에서 서로 사랑하셨거든요.
아, 사랑 그 자체로 이미 100% 충만했다.
네, 창조주는 외로워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벅차서 밖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넘친 결과가 바로 창조인 겁니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서 우주를 빚어내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반역했을 때도 그토록 끈질기게 희생을 감수하며 우리를 쫓아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분 본질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네,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에덴 밖의 이야기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과 창조주의 끈질긴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웅장한 기록인 셈입니다.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서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는 다들 각자의 가시덤불 속에서 땀 흘리며 살고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든 직장이든 내면의 웅크린 통제라는 맹견에게 목줄을 내어준 채 어떻게든 주도권을 주려고 아등바등 싸우면서요.
네, 참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을 통제하려 드나요? 아니면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나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면 진짜 명예와 영광은 누군가를 지배할 때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회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의 일상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